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3주간에 걸쳐서 우리 가족들 중에 특히 가까운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Gospel Homecoming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박형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읽은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겠지만 Bringing the Gospel Home이라는 책입니다. 정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나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교회 안 다닌다. 내가 꼭 그에게 예수의 사랑을 알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만 품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저책 안에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 책을 쓴 랜디 뉴먼이라는 분은 이 크루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CCC에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담당하시고 아직까지도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고 주이시고요. 저분은 유대인 배경이고 가족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제일 먼저 믿고 어머니에게 그리고 자기 형에게 복음을 전한 그 체험기도 굉장히 놀랍고 은혜로운 간증이 저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가족 전도에 고민하다가 어렵게 어렵게 장기간 기도하고 정말 열매얻은 귀중한 간증들, 실질적인 그런 팁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이걸 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Bring the Gospel Home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책의 에필로그 맨 뒤에 보면은 저 책이 7장으로 7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저자인 랜디 뉴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Witnessing to the family takes TLC, Time, Love, and Comprehensiveness. Comprehensiveness는 온전한 통합적인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박형 목사님께서 이 시간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주셨고요.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요소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랑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에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라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탕자의 비유에 소개되는 아버지라는 인물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신데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안다 이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그와 함께 복음을 나누시고 그 회심의 증거를 받으신 다음에 좀 많이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끼쳤는데 그가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합니다. The Son of Man,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자신을 가리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자들, 영적인 미아들을 찾으러 오셨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는 3절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목자가 돌보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리니까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간다. 아시죠? 그 다음에는 10개의 동전,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11절부터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수 없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게 되었다는 그 얘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혼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왜 찾으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이네요. 그게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가고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알게 되는지, 또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도록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배우게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절부터 볼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차후에 발견하게 되겠지만 둘 다 잃어버린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으러 집 밖으로 나가고 둘째가 먼저 나가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찾으러 나갑니다. 둘 다 잃어버렸어요. 둘 다. 그들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봅시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러나요? 12절에 보시니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분깃이라는 것은 유산을 말하는 거죠.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 있어서 아들이 둘이 있으면은 형이 두 몫을 받고 아들이 한 몫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걸 더블 포션이라고 하죠. 이게 구약의 율법에 의한 건데요. 그래서 형은 3분의 2, 동생은 3분의 1을 받을 권한이 있는데, 여러분 유산이라는 걸 언제 받게 되나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는 겁니다.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미리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에 법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구약의 이 유단 문화에 있어서는 아버지 죽으면 받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내 몫을 달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빨리 주세요. 지금이라도 당장 주세요. 그럼 보통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네, 아들을 죽이겠죠? 너 먼저 죽어라. 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도 괜찮아요. 네. 근데 막 죽이면 안 되고요. 네, 이런 경우에.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시면은 부모를 모욕하잖아요.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고 또 부모를 치잖아요. 그럼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빨랑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아주 극치의 모욕이에요.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영어성경에 보면 his property 되어 있습니다. 재산입니다. 자기의 소유입니다. 각각 나눠줬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소유를 킵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이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원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을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원했어요. 그래서 재산이 아깝지 않았어요. 이걸 다 잃어버려도 아들을 얻을 수 있다면,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이 알 수만 있다면 아깝지 않아요.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참아냅니다. 참아냅니다.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은혜예요. 아들은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돌맞아 죽습니다. 저런 인간이 우리 마을에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한 동네에서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서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뭐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게 요즘에는 뭐 이게 뭐 프라이버시 이슈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간섭하지 문 닫고 들어오면 그냥 끝이잖아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옆집 일이 내 일이에요. 그런 아들 가만히 안 놔뒀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하나요? 먼 길을 떠납니다. 며칠 안 돼요. 13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았어요. 얼마 가지 않았어요. 돈을 다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보면은 알거지가 돼서 옷도 없고 반지도 팔고 신발까지도 없어요. Nothing left. 그래서 자기의 몸을 노예로 팔게 되는 거죠. 그가 있었던 곳은 아마도 이방인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돼지 농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르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 남성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일은 돼지를 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가장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면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겠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17절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마련이 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He came to himself. 쉽게 말해서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린 거. 철든 겁니다. 갑자기. 고생 끝에. 와, 나는 돼지는 그래도 배불려 먹잖아요. 거기 쥐엄 열매라도 먹잖아요. 쥐엄 열매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쵸? 그 당시에 돼지 사료였다는 거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돼지는 배라도 부르지. 나는 종으로 사는데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어떤 정신일까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한테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냐 하면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세요. 품꾼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종들한테도 나이스해요. 우리 아버지는. 종들한테도 많이 줘. 근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난 집에 가야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언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기억했을 때? 자기가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집을 떠나온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준비를 하죠. 아버지를 만나면 이제 전달할 메시지, 스피치를 준비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알아요.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것을 깨닫게 하였는가?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기억이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정말 못된 짓을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다. 사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에게 주시고 그 모든 수모와 그 모욕과 그 수치를 다 참아내셨다. 아버지 아들 막 욕하지 않거든요. 너 당장에 나가라고 그러고 꺼져버리라고 그러고 내 눈 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러고 저주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아마 아들이 떠날 때 그 마을 동구밖까지 아버지는 쫓아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빨리 잊어버리고 싶었고 집에서 빨리 멀어지고 싶었겠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그의 뇌리 속에서 지울 수 없었던 것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었다. 아낌없이 주며 오래 참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오리지널 버전은 원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합니다. 또 7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참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직까지도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까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내 가족이, 내 친구가 회개에 이르기를 내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복음의 이 약속을 내 안에서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Prodigal God.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책을 한 권 쓰신 건데요. 권해드리고 싶지만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입만 아플 것 같지만 아무튼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복음화를 내면화하고 생활화해야 한다. 복음 중심적인 신앙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단기 선교회 헌신한 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Work it in, live it out. 복음을 work it in and then live it out. 복음을 내면화하고 그리고 생활화해라.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 정말 어렵죠.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복음이 먼저 내 안에서 내면화되고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이 내 삶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사상과 이것의 일부가 되고 이것이 삶으로 배어나오기 시작한다면 언젠가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전도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복음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비유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왜 제가 그런 표현을 쓰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 비유를 잘 알고 계시듯이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잘하면 If you make it up, then I'll forgive you. 우리는 항상 조건적이에요, 용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해라. No way. 저러고 있는데도 무슨 용서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에요. 그분은 이미 용서하시고 용서를 찾아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데 20절 보세요.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절에 그 다음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누구를 먼저 봤을까요? 물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다 아주 자세한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봤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취한 행동이 충격적입니다. 이건 우리는 이 비유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우리는 읽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full of compassion,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보는 순간에 그 사랑이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달려갔다는 게 중요하는 거예요. 달려갔다. 달려갔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그들의 풍습과 문화 속에서는요, 어른은 뛰지 않습니다. 한국의 옛날에 뭐 양반은 안 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유대 문화도 비슷해요. 남자는요, 특히 이 그 마을에서 여기 보면은 뭐 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많은 품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아마 제일 잘 사는 집이었을 거예요. 제일 존경받는 그런 어르신이었을 거라고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뛰려면은 여러분들 뭐 예수님 나오는 무슨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들은 바지를 입지 않았어요. 통으로 짜진 옷을 입었어요. 치마 같은 거예요. 가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뭐 달려가려고 그러면은 이 아랫도리를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올려가지고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릎 아래 다리가 그냥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그런 표현 읽은 기억이 있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릎만 보여도 벌거벗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겼단 말이에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오늘 미니스커트 오신 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이 떠날 때도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욕했겠어요. 아이고 자식 좀 잘 키우지. 어디서 그런 자식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수근수근 됐겠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아버지 뒤에서. 근데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또다시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고 아랫도리를 걷어붙이고 뜁니다. 아들을 향해서 뛰어요. 왜 달려갔을까요? 왜? 케네스 베일리라는 성경학자가 쓴 그 당시의 그 역사와 풍습을 배경으로 한 탕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 왜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논과 밭이 있고 집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잖아요. 근데 근동지방에는 마을에서 모여 살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시큐리티가 있는 데는 성이었고 뭐 예루살렘 그럼 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살면은 보호를 받잖아요. 그 성 외에 지방에서 시골 마을에서는 그런 벽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에 대한 어떤 방비가 없어요. 그래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대요. 말이나 낙타에다가 짐을 많이 싣고 가면은 그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양쪽 도로 그 마을을 지나가는 통과하는 그 도로 양쪽으로 세워져 있는데 8피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옆에 있는 문과 벽을 이렇게 긁으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진짜 everyone knows everyone. 옆집에서 싸우면 다 들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 마을 사람 누가 보았다든지 아니면 어린 애들이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건 뭐 드라마나 사극이나 뭐 영화 같은 데서나 보는 거예요. 애들이 가가지고 막 돌 던지고 야유하고 쫓아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뿐만 아니라 누군가 자기 아들에게 먼저 손을 댈까봐 뛰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사랑이 그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자 아들이 뭐라 그러나요? 준비했던 스피치를 이제 하죠. 21절 보세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가 준비한 스피치의 반쪽밖에 못했어요. 여러분들 18절 19절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뭐죠? 19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아들이 준비한 내용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기까지 해야지 맞아요. 근데 왜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한 누가의 의도적인 삭제거든요. 아버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이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탕자가 되기 전에도 사랑했고요. 탕자가 된 다음에도 사랑했고요. 아버지가 준 유산을 다 탕진했어도 아버지는 여전히 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고 이미 용서했어요.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용서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쉬운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을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조소하며 야유하며 침뱉고 비웃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를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용서 받았을까요? No, 그거는 별개의 일이에요. 용서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회개에 달려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용서는 회개하지 않아도 해줄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지만 내가 회개해야지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다 돼 있으세요.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친구들, 하나님은 용서하고 하기 원하세요.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영적으로 무지하지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 원하신다. 그들이 그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나오면 reconciliation,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관계 회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22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요? 종들에게 옷을 가져와라.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신분의 회복이에요. 신분의 회복이에요. 아버지가 준 돈 다 까먹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락지까지 다 팔아버리고 근데 아버지께서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줘요. 가락지를 끼워줘요. 신발을 신겨줘요. 왜 신발이 없을까요?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인인지 노예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발을 보면 아는 거예요. 발을. 아들은 종의 신분으로 추락했는데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Work it in, live it out.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 용서 못하겠어요, 목사님.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이 내 안에서 It's not working. It's not working. Work it in. 그 사람과 그 용서가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내가 자꾸 조건을 제시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Forgive us our debts as we have forgiven our debtors.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work it in and work it out.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지금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끝으로 세 번째, 이제 큰아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희 서두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의 탕자는 두 명입니다. 동생 탕자는 집을 나갔고요. 형 탕자는 집에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2절 말씀 잘 보세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The father divided his property between them. 동생만 유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형도 받았어요. 동생은 아버지의 프로퍼리를 캐시아웃 해가지고 돈을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형은 그냥 그 땅을 킵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게 아들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은 아주 도리를 지키는 아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it's a good son.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 그리고 일을 하는데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다 이 캐러고리에 있거든요. 사실 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정과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비유는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오늘 15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집안에 남은 탕자같이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 많다.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어. You have to work it in to live it out. 이게 형이 그런 거예요. 동생이 아버지 사랑을 몰랐듯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 몫을 달라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형도 똑같아요. 동생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가 매일매일 마을 바깥에 나가서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제나 저제나 살았나 죽었나 그냥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데 형은 무관심하다는.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동생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에? 동생이 얼마나 싫었겠어. 저 인간 같지도 못한 놈.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못해도 아버지 옆에는 좀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못해도 아버지 모시고 나갔다가 모시고 들어올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형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자기 동생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아요. 동생이 오는지 마는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다가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말입니다. 자기 집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종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 거예요? 네? 여러분 살진 송아지는 이렇게 부잣집에 특별한 오케이션을 위해서 세이브해 놓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이 고기 반찬을 자주 먹지 못했어요. 큰 잔치 버릴 때나 짐승을 잡는 거예요. 보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살진 송아지, 이 아들은 염소, 작은 염소 얘기하잖아요. 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는데 살진 송아지는 일을 시키는 송아지가 아니에요. 자꾸 먹여가지고 살만 찌우는 송아지예요. 그래서 이걸 잡으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송아지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 내 건데.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 아버지께 다 내 건데. 왜 잡았냐? 그 잘난 동생이 왔다고. 뚜껑이 열리는 거지. 뚜껑이. 네? 뚜껑이 열리는 거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28절에 보면은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럼 이 잔치의 호스트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 마을 사람, 동네 사람들 다 초대했어. 여러분 이건 명예에 관한 겁니다. 명예. 여러분 근동지방의 문화는 한국 문화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체면. Saving face.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는데 맏아들이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What a shame.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고 모욕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종을 보낼 수도 있잖아. 야, 당장에 목을 매가지고 끌어들여. 너 지금 당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 끝장이야, 너.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오지 않는 탕자를, 큰 탕자를 찾으러 나갑니다. 아버지가 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비교해 보세요. 잃어버린 양.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찾아 나갑니다. 그걸 안 찾아 나가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오케이?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반드시 찾습니다.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습니다. 찾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아들이 안 들어온다.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들고 나갔다. 그 아들은 안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의 문화의 렌즈를 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미친 겁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는데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아? 근데 아버지가 자기 발로 걸어나가서 그 아들을 찾아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한결같은 사랑. 여러분, 이 작은 아들에게 보여준 이 사랑을 큰아들에게도 고스란히 보여주잖아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의 그 미싱 링크는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설득하는 사랑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랑으로 아버지가 나가서 권합니다. 권해요. 거기 권한데 한글 번역에는 아주 짧게 나와 있잖아요. 헬라 원문에 보시면 이게 현재형 동사형으로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continuous action이에요. continuous action. 아들이 설득당할 때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야, 빨리 들어가자. 이게 아니라 제발 좀 같이 들어가자. 같이 좀 가면 안 되겠니?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네 동생이 왔다. 잔치가 벌어졌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근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담아뒀던 모든 불만, 이 안에 다 이 중심에 이게 있어서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집에서, 같은 집에서 산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말 잘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럼 바르게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양식과 살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미 2000년 전에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나 혼자 잘났다고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거 하나만 잘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됩니다. This son of yours.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근데 아버지는 똑같이 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거든. 자기가 지금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집 밖에 나왔는데 말입니다. 그 아들을 불러들이려고 설득하려고 나와 있는데 그 아들은 마음이 닫혀 있고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 사랑에 들어갈 조금의 공간도 없더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어떻게 설득하는지 들어보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버지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있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가 그거 못 먹은 게 아버지와 평생을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것 그것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했다는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설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보다도 네가 나에게 더 소중하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이 내 동생은 아버지가 아들한테는 This son of your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This brother of yours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동생이야. 우린 가족이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설득을 두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Come home. 집을 떠난 아들도 come home 해야 하고요.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이 아들도 come home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아세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찬송가. 한번 들어볼까요? 영상에 나오는 가사를 보면서 그냥 1절만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is calling, calling, oh sinner, come home. Why should...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집으로 부르십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도 집에서 목자가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여인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마쳐지게 되고요. 탕자의 비유, 클라이막스입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집에 초대하시는 Come home, come home.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Learning Evangelism from Jesus라는 책에서 Jerome Bars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Apart from Jesus, our Heavenly Father has only prodigal children. 우리 모두도 한때는 탕자였습니다. 탕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 그 사랑,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오셨습니까? Are you at home with God today? 혹시 형탕자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컴홈 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Come home. Jesus is calling and waiting for you. Come home.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그분이 설득하셔야 합니다. 해보셔서 아시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페이트 복음전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And he is calling even today through your prayer. Come home. Come home to all who you love and all that God seeks.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